19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페미니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루이자 메이 올컷에게는 소로우 호손과 함께 친한 어른이자 스승이었던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마거릿 풀러인데요. 풀러는 여성과 남성을 결정하는 성차에 대해서 이제는 전설이 된 주장을 제시했죠. 성차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결정되고 학습된다는 그녀의 주장은 여성의 역할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차단한 것이 정당했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기준에서는 반역이었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은 그런 풀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감상한 올컷의 스릴러 수수께끼는 성차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올컷은 이를 위해서 스파이, 남장 여자라는 소재를 끌어들였습니다. 스파이는 자신이 수수께끼를 밝혀야 하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자기가 진짜 모습을 보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그녀들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녀들의 의상, 분장, 소품, 주변 정황들 뿐입니다. 마침내 관찰 대상의 정체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밝혀졌을 때 스파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선정적이고 대책 없이 낭만주의적인 소재로 온몸을 휘감았던 작가 올컷이 마침내 속임수의 망토를 벗어던지며 보여준 건 전통적이고 고루한 성 역할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었던 일반 대다수의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루이자 메이 올컷 스릴러 수수께끼의 마지막 이야기로 찾아뵙는 4월 19일 토요일 밤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저는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케일린이 함께합니다. 그 어제 감상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 작품의 유일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버나드 노엘이 사실은 여자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고전 작품이고 이미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뭐 알아차린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야기의 뭐 재미나 의미가 반감되진 않았을 겁니다. 남장 여자 혹은 여장 남자의 이 소재는 문학 안에서는 뭐 상대나 독자들이 성 역할이나 다른 사회적 위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상식과 편견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성차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자 메이 올컷은 어떤 경로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지 이 마지막 감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줄거리와 뭐 단서들 필요하실 겁니다. 북막 게시판에 올려두었고요. 노래 나갈 동안 복습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이니까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No Doubt의 Just a Girl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에닉마스 수수께끼 마지막 감상 시간입니다. 클라이드는 스파이입니다. 노스라는 사람이 주선으로 버나드 노엘의 집에 들어와서 그를 훔쳐보고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일기 형식의 보고서로 써서 노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반만큼의 진실이었습니다. 노엘의 수수께끼로 점철된 언행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안 것입니다. 클라이드는 망연자실한 채 여자의 모습이 되어 한 노신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여전히 몰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는 왜 여자임을 숨겨야 했을까요? 여자이면서도 오랜 친구라는 클래리스와 왜 결혼을 한 걸까요? 아니, 지금 그녀의 앞에 있는 저 노신사는 누구일까요? 노신사는 버나드 노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밤 버나드와 클래리스를 애타게 부르던 미지의 목소리는 바로 그의 것이었습니다. 미지의 발자국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것을 본 클라이드는 발자국이 균일치 않았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나드 노엘은 그의 맏딸이었습니다. 클래리스가 둘째 딸이었습니다. 버나드 노엘은 버나드가 아니라 모니카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후 저희는 파리로 보내어졌어요. 아버지의 혁명 동지 피에르가 저희를 보살펴 주었어요. 피에르는 저희가 파리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이곳 영국까지 온 거예요. 영국에 와선 세인트 마이클 부부에게 저희 자매를 돌보도록 부탁했고요.
모니카 노엘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혁명가였습니다. 금지된 책을 쓰다가 감옥에 수감되자 그의 두 딸은 그의 동료의 도움으로 이곳 영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풀려날 때까지 신분을 숨기고 영국에 숨어 살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위장할지 무척 고민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원고도 잘 숨겨야 했으니까요. 수배령이 떨어지면 분명히 혁명 반동 분자의 두 딸, 이탈리아 소녀들이라고 묘사될 게 분명하니까요. 전 고민하다가 남장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기억나세요,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와 저 둘이서 소장농과 그의 어린 아들로 가장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떠돌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소년 역할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즐거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남자로 위장하기로 결심했어요.
본명이 모니카인 버나드 노엘은 수감된 혁명가 아버지를 위해서 남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생 클래리스에게는 아버지가 쓴 이탈리아 역사에 관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금지한 원고였죠. 모니카가 버나드 노엘이 되었다면 클래리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클래리스는 소심해서 남자 역할은 못했어요. 대신 고모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이름도 에스테반이라 바꿨죠. 다행히 클래리스는 썩 잘 해냈어요. 중간중간 위험하긴 했지만, 그리고 피에르는 저희만 두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 이 집에 하인으로 위장했어요.
그러자 두 소녀의 아버지가 입을 열어 질문을 합니다. 다름 아닌 클라이드에 관한 질문이었죠.
'But this young man, to whom I nearly betrayed myself last night, what of him? How came he here? You could only hear my story then. Now finish yours, my man-hearted girl.'
How her face glowed at that, half with pride at the praise, half with shame at the part she had played so well. As if with her woman's garb, she had assumed her woman's nature.
Papa, see what we have done while waiting for you. Here, translated, fairly copied and ready for your last touches, is the dear book, written with such enthusiasm, lived for, suffered for, and now to be enjoyed in this free land when all danger has gone by, and honor, fame, and love are to be reaped at last.
What passed below for a few minutes, I shall never know, for my own eyes grew too dim for seeing. As the daughter who had dared and done so much laid her gift in her father's hands and her head upon her father's knee. When next I looked, the precious gift was at his feet, the beloved giver in his arms, and with the two fair faces looking up into his own, the happy man was listening to that chapter of the romance in which I played a part. Clarice spoke now.
그런데 모니카, 하마터면 내 정체를 들킬 뻔했던 그 젊은 청년은 어떻게 된 거냐? 그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마. 자, 이제 네 이야기를 해보렴. 사나이의 용기를 지닌 나에 따라.
아버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한 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번역해서 깨끗하게 필사한 뒤 아버지의 마지막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이 귀중한 책을 보세요. 아버지가 일생을 걸고 그토록 열정을 담아 쓰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겪으신 이 책이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진 지금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읽히게 될 거예요. 명예, 명성, 찬사를 마침내 거둬들이실 때가 온 거예요.
그 다음 몇 분 동안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결코 알 수 없었다. 그렇게도 담대하게 많은 일을 해낸 딸이 자신의 선물을 아버지 손에 올리며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내려놓을 때 내 눈이 너무 흐릿해진 나머지 더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가 본 것은 아버지가 그 귀중한 선물을 발치에 내려놓고 선물을 준 사랑한 딸을 두 발로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름다운 두 얼굴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행복한 남자는 이제 달콤한 사랑 이야기의 한 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 역시 역할을 맡아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의 한 장에. 이제 동생 클래리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This dear Monica nearly killed herself with working at it all last winter. And when the spring arrived, Mrs. St. Michael and myself began to pray and urge and work upon her to consent that we should either put the copying out or have some person here. At length, we prevailed. She would not part with her charge even then for a time. But having grown bold through many successful trials, she consented to have a clerk at home. We were dying for society. We dared not go out much, because I could not play my part well, and made sad blunders by forgetting that I was blind and ill. She might have gone anywhere in this dull place, for none would guess her, but she would not do that for fear of mishaps. Both longed for some change, and when we advertised, were wild to see who would come. This Clyde appeared. Monica liked him. He seemed well-bred, simple, unsuspecting and sincere. In time we found him accomplished, assiduous, and a most agreeable inmate. Was it not so, cara sposa?
클래리스는 지난 겨울 내내 모니카가 버나드 노엘의 탈을 쓰고 혁명가인 아버지가 쓴 원고를 새롭게 다듬는 작업에 얼마나 몰두했는지를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언니가 너무 열중해서 봄이 되었을 땐 저랑 마이클 부인이 필사하는 일을 뒤로 미루던가 아니면 사람을 하나 고용해야 한다고 통사정을 하며 언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집에 필경사로 오게 된 거구나. 하지만 클래리스는 단순히 일손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필경사가 들어오면 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제가 역할을 잘 연기하지 못했어요. 에스테반 부인은 맹인의 환자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꾸 까먹고 바보 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지루했어요. 모니카 언니는 원할 때마다 이 지루한 동네 어디나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언니의 정체를 짐작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언니는 외출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였겠죠? 저희는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 온 분이 클라이드 씨였어요. 모니카는 클라이드 씨를 좋아해요. 그분은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란 분 같아요. 담백하고 의심이 없고 진실한 분 같고요. 곧 저희는 그분이 실력있고 부지런하고 또 너무도 마음에 꼭 드는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렇지 않아? 카라스포사?
카라스포사, 그 말은 이탈리아어로 사랑하는 아내를 뜻하는 말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만 루이사 메이 얼컷 원작 수수께끼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루 리드의 Satellite of Love였습니다. 교통정리 잘하고 계시나요? 지금 클라이드 심정에서는 버나드가 여자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여자로 본색을 드러낸 버나드, 아니 모니카가 그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모니카는 그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니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Now let me finish, for I have ill things to tell of you and of myself. Papa, Clarice forgot her part continually. She never would be careful, and kept me in a fever of fear. The first night he came, a lock of her bright hair nearly betrayed her. Another time she dropped her rosary, and calmly owned that we were Catholics. I took refuge behind her, for in a Frenchwoman it was nothing strange. But in me, who desired to pass for an English youth, it was not to be allowed. Mrs. St. Michael often tried us by her over-anxiety, and sent your letters in all manner of strange ways, till I bid her do it simply. For Clarice was always in a tremor when anything arrived from them, lest the letter should appear when least expected. I, too, was more than once on the point of telling all, for Clyde was very faithful, very kind. And oh, Papa, I longed so for a wiser, stronger friend than either my good Pierre or the St. Michaels. When the paper came which announced the release of those who suffered for Italy, and your name was among them, I could not bear it. Clyde helped me, and was so patient, so unsuspicious, and so tender that it broke my heart to tell another of those falsehoods. But till I knew how free, how safe you were, I would not breathe a whisper of the truth.
전에 버나드였던 모니카는 이제 애정이 섞인 말투로 클래디스의 연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었다.
아빠, 클래리스는 계속해서 자기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절대 조심하는 법이 없어서 절 늘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거든요. 클라이드 씨가 도착하는 첫날 금발머리 다발을 드러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질 않나, 묵주를 떨어뜨린 다음 태연하게 저희가 구교도라고 말하질 않나. 아, 전 그의 뒤로 숨어버렸어요. 에스테반 부인은 프랑스인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여자가 구교도를 믿는다는 건 이상할 게 없지만 영국 청년으로 알려지길 바라는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인트 마이클 부인도 지나치게 걱정을 한 나머지 때로 불필요한 일들로 저희를 곤란에 빠뜨렸어요. 조심한답시고 꽃바구니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서신을 보냈어요. 두 분에게서 뭔가 올 때마다 클래리스가 겁을 먹고 떨어서 제가 간단한 방식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꽃바구니 하나에도 쓰러지던 에스테반 부인이 기억이 났다. 모니카는 자기도 몇 번이나 들킬 뻔했다는 말로 그 얘기를 접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빠, 클라이드 씨는 대단히 신실하고 다정한 분이에요. 전 정말이지 고마운 피에르나 세인트 마이클 부부보다도 더 강인하고 좀 더 지혜로운 벗이 필요했어요. 이탈리아를 위해 고초를 겪은 사람들의 석방을 알리는 신문이 도착하고 그 명단에서 아버지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저는 격정을 이길 수 없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클라이드 씨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나도 모니카를 속였지만 모니카도 나를 속였다. 그러나 모니카는 그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너무나 관대하고 의심도 전혀 모르고 또 너무나 다정해서 저로선 그런 분에게 또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빠가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진실에 입 밖에 낼 수 없었죠.
그렇다면 모니카와 클레리스는 왜 결혼을 했던 것일까? 모니카는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석방이 될 줄 몰랐고 클래리스가 실수를 하도 많이 저질러서 에스테반 부인 연기를 끝내고 부인을 내보내는 설정극을 꾸몄지만 정작 그 후에 부인 역을 했던 클래리스를 내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골방에 숨어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이제 와서 제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저희는 낙담했어요. 그러다 가짜 결혼식을 연출한 것이죠.
그렇게 클래리스는 에스테반 부인 역을 끝내고 남장한 언니의 부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방 뒤에 밀실이나 화실에서 엿듣고 본 클래리스는 연기를 하지 않는 클래리스였구나. 난 그제야 이해했다. 이야기를 듣던 그녀들의 아버지가 사뭇 진지하게 장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 딸아, 이제쯤 질문을 해야겠구나. 네가 방금 말한 새로운 벗, 그 클라이드란 사람,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 소망, 그 마음은 혹시 사랑이 아니니?
모니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녀의 표정에서 알아볼 수 있었다. 아가씨다운 수줍음과 사랑이 자존심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 표정은 분명히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나에게도 큰 깨달음이 왔다. 난 그를 천재적 재능을 가진 고귀한 소년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이한 애정과 존경, 찬탄의 마음을 품었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은 나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한 사랑의 감정이었단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순간 모니카가 내가 있는 곳 쪽을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숨겨진, 그렇지만 이제 막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얼굴에 역력히 드러내는 순간 내 입에서 그만 외마디 소리가 터져 나오고 말았다. 모니카가 그 소리를 듣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재빨리 모습을 숨길 때 그녀가 내 얼굴을 본 것만 같았다. 난 재빨리 화실 밖에 벽을 기어 내려와서 정원 숲을 헤치고 내 방으로 도망쳐 들어왔다. 방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내 방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날 밤 난 노스 씨에게 보내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스 노스, I am your spy no longer. And the record which I now dispatch is the last you will ever receive from me. For I break the compact and relinquish the reward you offer.
Those last words were written in the hush of dawn on that morning after the discovery. For I was eager to be done with my now insupportable task. And as Monica had said that her father was past all danger, I feared no harm would follow the delivery of that final record. I had waited impatiently for the first ray of light that I might make it, and when it was written, paused for the page to dry. That pause was fatal, for worn out with a sleepless night and the excitement of the preceding hours, my eyes closed, my head fell on my arms, and lost all consciousness in a deep slumber, which must have lasted for an hour. As when I awoke, the sun shone in upon me. Intent on posting my letter, unobserved as usual, I looked for it, and seeing it, wished that I had never awakened. There it lay with its infamous purpose clearly confessed in its closing lines, and on it a banknote, a slip of paper, all three stabbed through by the tiny dagger that pinned them to their place. I knew the dagger, had seen it on Monica's study table, and admired its dainty workmanship. I knew the sharp Italian writing on the paper, for I had seen it day after day. I knew whose eyes had read my words, whose hand had stabbed the treacherous sheet, whose contempt had spared me for a remorse sharper than any pang of death.
전 더 이상 선생님의 스파이가 아닙니다. 지금 보낸 이 기록이 저에게서 받는 마지막 기록이 될 겁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선생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포기할 생각이니까요. 비밀을 알아낸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나는 이 마지막 전언을 서둘러 작성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업무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모니카가 모든 위험에서 아버지가 벗어났다고 말했으니 뭐 이 마지막 전언을 보낸다고 무슨 해가 될 것 같진 않았다. 나는 초조하게 아침의 여명을 기다렸다. 그리고 글을 쓴 후에 잠시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잠깐의 기다림은 치명적이었다. 밤새 전혀 자지 못한 데다가 그전 몇 시간의 흥분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감긴 나는 머리를 팔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시간쯤 잔 것이 틀림없었다. 눈을 뜨자 해가 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평소처럼 눈에 띄지 않게 보낼 생각으로 난 편지를 찾았다. 그리고 편지를 본 순간 다시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한탄하게 되었다. 수치스러운 나의 역할을 고백한 마지막 문장과 함께 편지는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편지 위에는 수표 한 장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세 장의 종이 전부를 작은 단검 하나가 관통하여 고정해 놓았다. 난 그 단검을 잘 알고 있었다. 모니카의 책상에서 보고 그 섬세한 세공에 감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이에 적힌 날카로운 이탈리아어 글씨체도 내가 잘 아는 것이었다. 매일매일 본 글씨체였으니까. 누구의 눈이 내 편지를 읽었는지, 누구의 손이 단도로 반역자의 편지를 찍었는지, 누구의 경멸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후회에 날 맡기고 떠났는지 알 수 있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수수께끼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진 블러썸스의 Found Out About You였습니다. 스파이 짓을 그만두고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 하는 찰나. 클라이드에게 당도한 편지는 돈과 함께 섬세한 단도로 관통되어 봉해져 있었네요. 다행히 버나드 행세를 했던 모니카의 편지겠죠.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The slip held these words. We are gone forever, leaving despair for the lover, wages for the tool, a friend for the traitor. How long I sat there, I cannot tell. The sun came up, the world woke, and life went on about me. But mine seemed to have ended. A dull hope woke at last within me, and I went wandering through the house, looking for that which I shall never find. Every room was deserted, but that of the grim maid Catherine, and from her I got no help, but a curt request to breakfast and go, as she had orders to close the house and return to her former mistress, Mrs. St. Michael.
Were they there?
I asked. No, they were miles away now, and she would have no questions put to her. My one refuge was Mr. North, and to him I hurried. His office was closed. I knew his house and ran to it. Crape shrouded the knocker, and when I was admitted, it was to find him dead. The day before, a strange gentleman had called, had a long interview. And when he went, Mr. North was found speechless in his chair. He never had revived and died at dawn. His secret had died with him, and through all these weary years, I have never gleaned a hint of it. never seen Monica, never regained my peace of mind, nor found rest from pondering miserably over these unsolved enigmas.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영원히 떠납니다. 연인에게는 절망을, 도구에게는 보상을, 배신자에게는 벗을 남기고.
그 자리에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해가 뜨고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고 내 주변의 삶은 계속됐지만 내 인생은 끝이 난 것 같았다. 마침내 희미한 희망이 내 안에서 일었다. 나는 집안 곳곳을 찾아 헤맸다.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을 찾으면서 하녀 캐서린의 방을 제외하고 모든 방이 비어있었다. 캐서린에게서는 아침을 먹고 떠나라는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 외에는 달리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집 문을 잠그고 이전 주인인 마이클 부인 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난 물었다. 그분들이 거기 계시나요? 아니라고 했다. 지금쯤은 아주 아주 먼 곳에 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돌아갈 곳은 노수뿐이었다. 난 서둘러 그에게 갔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의 집을 알고 있던 나는 급히 집으로 가보았다. 현관문 손잡이에 상가임을 알리는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다. 집안에 들어가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었다. 전날 낯선 신사가 찾아와서는 그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떠난 뒤에 노수 씨는 의자에 앉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새벽에 숨을 거뒀다. 그의 비밀 역시 그와 함께 묻혔다. 지루하고 고독했던 지난 긴 세월 내내 나는 그 일에 대해 일말의 실마리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시는 모니카를 보지 못했고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반추하는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사 메이 얼컷 원작 수수께끼 이것으로 모든 감상을 마칩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Naturally 였습니다. 배신의 이야기인가요? 모니카는 버나드 노엘로 남장을 한 후에 클라이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아마도 그 사실을 고백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드가 자신을 속인 걸 알고 아주 모질게 되돌아섰죠. 마지막까지요. 이 제목이 에딩마지 않습니까?
그쵸.
수수께끼로 남은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 오늘 여기까지네요.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가면 뒤에서를, 문학세계사에서 아멜리 노통부의 소설 이토록 아름다운 세사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잎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댐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동숭 아트센터 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공동 경비구역 JSA 4월 24일 목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내일 하루는 쉬고 루이자 메이 올컷 스릴러 마지막 감상 작품으로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제목이 A Whisper in the Dark, 어둠 속의 속삭임 되겠습니다. 레오나 루이스의 Here I Am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